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히즈볼라가 22일 격렬한 교전을 벌이면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날 레바논 남부지역에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히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깊숙한 곳으로 100발 넘는 로켓을 발사하면서 반격했습니다. 히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이 민간인 지역을 향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파 북은 주거용 건물 근처에 로켓 한 발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하고 적어도 3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로켓 파편에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 지역에 1년의 공습을 단행해서 로켓 발사대를 포함해 약 4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목표물을 공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하고 있는 히즈볼라는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에서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양측의 교전은 2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단행해서 히즈볼라의 최고위 지휘관 한 명이 사망하고 여성,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45명이 사망한 후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때 러시아 내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 줄걸 촉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밤 대국민 영상연설에서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장거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확신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에도 이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방에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방에서 공급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 2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26일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중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CNN의 대선 후보 TV 토론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무대를 공유할 또 다른 기회를 위해 준비가 됐다면서 CNN에 10월 23일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토론 동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니퍼 오멀리 딜런 해리스 캠페인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5일 선거 전에 추가 토론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중에 추가 토론의 문제점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며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처음으로 토론을 벌였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멀라 부통령이 우세합니다. 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대선 후보 토론을 벌였습니다. 81살의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불안정한 토론으로 인지력 논란을 일으켰고 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전례 없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날 유세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후 첫 번째 야외 유세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11월 승리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야외 유세가 열린 곳은 윌밍턴 공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한 무대 주변은 커다란 방호 유리로 둘러싸였습니다. 이는 두 번의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강화된 보안 조치의 일환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마크 로빈슨 부지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앞서 로빈슨 부지사가 과거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부르면서 노예제를 옹호하고 음란하고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빈슨 부지사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부터 흑인인 로빈슨 부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또 하나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로빈슨 부지사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뷰인 뉴스 박영섭입니다.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15일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윤극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는데 그 성격을 먼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핵 역량 고도화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과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북한은 2021년에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했었고요. 그 핵심 과제가 바로 이 핵 역량 고도화와 재래식 군사력 강화 이것이었는데요. 이번 발사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앞서 지난 7월 1일에도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이 7월에는 모의 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장착했고요. 네. 이 북한은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32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의 정확도와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한국 내 이 벙커 버스터 공격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벙커버스터라는 것이 이제 방어 지붕을 관통해서 지하시설물을 공격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320km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바로 개천 일대, 이번에 시험 발사한 장소죠. 개천 일대에서 한국 평택에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유사시에 그 한국 내 주한 미군 기지를 염두에 둔 그런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를 쐈다고 하는데 최 기자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포 11-4.5인데요. 특이하게 무기 이름 맨 끝머리에 4.5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탄두 무게가 그 4.5톤이라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전술 미사일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화성포 11형은 한국에서 그 이스칸데르 KN-23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을 그 무거운 탄두로 실을 수 있는 지하 벙커 파괴형 미사일로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당초 개발했던 화성 11형은 탄도 중량이 500kg 그리고 사거리가 한 800에서 1000kg짜리 그 미사일인데요. 처음에는 이를 그 2.5톤 탄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화성 11형 다형으로 만들었다가 이어서 4.5톤 짜리 상당히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이번에 그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최초 그 미사일 때보다는 탄두 중량이 한 9배 정도 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00kg짜리를 실을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를 4.5톤짜리를 실었으니까요. 탄두 중량이 거의 한 9배 정도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사거리는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당초 화성 11형의 사거리가 한 1000km였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한 그 거리가 320km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북한은 그 미사일을 주로 그 함경북도 그 화대군 알섬 바닷가에 있는 섬입니다. 이 무인도에다 자주 쐈는데 이번에는 내륙에다가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정확도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거운 탄두를 실고 그 지하에 있는 벙커를 그 파괴하려면 상당히 정확히 날아가서 정확한 위치에 꽂혀야지 옆에 뭐 10m, 20m만 빗나가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확하게 날아가느냐 또 정확히 날아가서 4.5톤 그 탄두가 제대로 터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상에다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개발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현무5라고는 거의 무게 탄두 무게가 한 4톤에서 5톤 정도 나가는 상당한 그런 벙커버스터 그 무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항해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북한이 그 이런 그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과정이 그 순조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도 이제 이 같은 그 무기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 그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뭐 제대로 날아갔는데요. 또 다른 한 발은 평양 인근에 떨어져서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벙커버스터용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그 매끄럽지는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윤 기자, 왜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일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이렇게 한 번에 시험 발사한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지만요. 굳이 이제 그 좀 설명을 하자면 이 탄도 미사일은 이제 비행 고도가 수십 킬로에 달하고요. 반대로 순항 미사일은 수십 미터 저공 비행이 가능한 그런 무기체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동시에 발사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상당히 교란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것은 그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에서는 사실 핵무기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이 그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이 핵공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정권이 그 끝나는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쏘기가 어렵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뭐 수천 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러시아는 국제적 여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핵무기를 쓰지 못하고 재래식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에도 대비해서 이런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보도되고 일반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고 이 노동신문이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노동당의 기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이제 노동신문을 본다고 할수 있는데요. 왜 노동신문에 왜 이것이 보도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 거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사실 이런 북한으로서는 이런 시험 발사 성공을 굳이 주민들한테 감출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리에 이렇게 외부에도 알리는 등 이렇게 좀 비밀주의를 좀 다소 좀 이렇게 벗어나는 듯한 그런 양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서 노동신문에 실지 않은 것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특별히 일반 주민들에게 지난 7월에 발사 이후에 다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게 아니냐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네. 한편 북한은 18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날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최 기자,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18일, 북한 당국이 그약 1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서 보냈는데요. 이중그 수십 개가 그 한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암만 해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대북 확성 기방송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앞서서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그 새로운 그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또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도 공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 이런 것을 그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공개하고 시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8일 12축짜리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데 이어서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또 신형 미사일 발사에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고 있는데 윤 기자, 이런 전방위적인 도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이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최근에 북한의 이 움직임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연쇄적으로 쉬지 않고 도발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잇따라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형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거는 이것도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잇따라서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하고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이 이제 대북 전단 그리고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강경한 대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또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굉장히 관심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그 미국 쪽에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평소 그 감시하고 있던 한국군 당국은 발사 즉시 이를 포착을 했다. 이 사실을 그 언론에 알렸고요. 이어서 그 용산의 그 대통령실은 긴급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실을 일본, 미국과 이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 국무부도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직후 논평을 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영내 평화와 안정에 해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의 강도를 높일까요?
예, 사실 도발의 강도를 높일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북한의 이 군사적 움직임은 말하자면 국방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식 무기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목표가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저강도 도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자, 그러면 핵실험이나 아니면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이런 관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엇갈린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선 기간 중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일은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고강도 도발을 생각한다면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이비어 T. 브런슨 대장은 1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브런슨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What I think that we've got to do is to trust the established frameworks that are there, like the NCG, in the directives that.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한 핵협의 그룹 NCG와 같은 기존 협의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을 신뢰하고 파트너를 안심시켜 추가적 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브런슨 지명자의 말대로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다짐하고 있는데, 윤 기자, 왜 한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는 걸까요?
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북한의 계속 말하자면 강도를 높여가는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사실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서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 자칫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본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누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고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3만 명 가까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공격은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설과 미국 인력을 보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브런슨 지명자가 핵 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협의라든지 공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에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그룹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얻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 기자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브런슨 지명자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무기냐 이것을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아마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전투기나 탱크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혹시 북한에 ICBM이나 미사일 기술, 잠수함, 정찰위성 이런 기술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지난해 7월부터 포탄과 그 미사일 등 그 포탄 수백만 발을 그 러시아에 주고서 식량과 그 석유를 들여오고 있고요. 그 밖에 정찰위성 기술, 또 엔진, 그리고 조기경보 통제기 기술 등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그 러시아가 그 북한이 원하는 다른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가 잠수함,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을 제공한 거라 기술을 주게 될 경우에 한반도의 그 남북한 그 군사력 균형이 그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안보상의 큰 변화고 불안정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될 기회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북중 균열이 미국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이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과 중국이 실제로 이 브런슨 지명자의 발언처럼 균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억제나 제어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보는 기회일 겁니다. 문제는 이 브런슨 지명자의 말처럼 북한이 러시아로 기우는 데 따라서 이 북중 간의 균열이 실제로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북한과 중국이 어느 정도 그 말하자면 그 이견을 보이는 현안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정보 영역에서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최 기자, 이 북한이 일종의 영향 공작, 즉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취지의 그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거의 모든 그 핵시설 위치,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또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핵물질 확보량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50여일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그 시찰하는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하나의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진이 공개돼서 이것이 그 미국 언론을 타고 미국 사회에 공개가 되면 북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북한 핵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를 많이 만드니 이렇게 덜 위협할 적에 북한을 잊지 말고 북한과 다음 행정부가 나올 적에 잊지 말고 우리와 협상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여론 환기,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취지로 그 브런슨 지명자가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또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설명해 주시죠.
예, 브런슨 지명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아니고요. 이 버지니아 주에서 대학의 학군 장교로 1990년에 소위 임관을 한 그런 군인이고요. 현재는 그미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워싱턴 주에 육군 1군단이 있는데요. 이 1군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업무의 연장선, 관련성이 굉장히 깊고요. 바로 이런 맥락이 이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브런슨 중장을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추천한 그런 배경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잘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성장군으로서 인도태평양 미군 병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또이 브런슨 지명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확정된다면은 앞서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흑인으로는 첫 번째로 그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었습니까?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역내 강대국 경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 파트너십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혔나요?
예,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일부 대책을 밝혔는데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 간의 그 결속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확장 억제력이 강력화되는 것을 계속 한국과 일본 등에게 심어준다, 명백히 한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그 불법 거래자들을 제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캠벨 부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So I would say clearly Kim Jong-un is undertaking deeply malign steps against
캠벨
America.
부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악의적인 국가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심히 악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좀더 복잡하다고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왜 미중 관계에 대해 복잡하다고 말하는 건지 윤 기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캠벨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도전이 냉전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캠벨 부장관이 한 얘기는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이 미국의 말하자면 대한 그 도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국과 비교하면은 중국은 별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러시아 그 옛날 그 소련의 그 위협은 별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캠벨 부장관은 이 중국의 그 도전과 위협이 단순히 국방 그 군사 부분에만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영역까지도 말하자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서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만 이 냉전 시기에 소련 미국 관계와는 달리 지금의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가하는 그런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기술 또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그 기기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말하자면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의 방위산업 위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는데 최 기자, 미국은 어떤 보관이 있나요?
네. 캠벨 부장관이 그 방위산업 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해결책,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방위산업이 옛날 냉전 시절보다는 상당히 그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위협에 대처하려면은 역시 그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 일본과의 그 방위산업 그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 3원칙 이런 것이 있어서 무기를 그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이거 수출하는 것에 상당한 그 법리적, 정치적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취지로 그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7월 14일 발생한 암살 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윤 기자,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두 사건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긴 했지만 이 지난번에 7월 달에 암살 시도는 텔레비전으로 그 유권자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지켜보는 와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귀에 그 총알이 관통을 하면서 사실상 그 말하자면 그 극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구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TV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총알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눕히고 또 잠시 후에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싸울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이송되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 후보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은 민주당 후보지만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그 시도 때는 사실 이미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대선이 이미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들의 관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지난 15일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은 그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발사는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12시간 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골프장에 은신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암살 시도범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이제 경호원들이 쏜 총격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이 암살 시도범은 도망치다가 차량편으로 잡혔고 이제 누구도 다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런 그 정황 때문인지 사실 이 두 번째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여론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암살 시도 때는 여론조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최 기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암살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야말로 여론이 출렁이는 그런 사태였는데요.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 신문이 여론조사를 그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그 최근에 밝혔는데요. 이것을 조사해 보면 트럼프 그 후보와 그 해리스 후보가 둘 다 그 47%로 거의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2차 암살 시도와 사건과 여론조사 미국의 표심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여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핵심은 조지아,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 달렸는데 지금 경합주 상황은 어떤가요?
경합주 상황도 사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그 거의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또는 다른 쪽에 불리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대로 경합주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외에 나머지 다섯 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개 주가 핵심적으로 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텐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이렇게 있고요. 북부에 또 서부에는 애리조나, 네바다가 있고 또 동북부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줍니다. 이 대선 미국 대선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그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로 확실하게 드러난 주들에는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율 차이가 1% 이런 식으로 거의 경합주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표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달 1일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의원이 TV 토론을 벌이는데 최 기자, 이 TV 토론이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나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미국에서 그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큰 변수가 아니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이제 그 주목을 받죠. 그런데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그 주목을 요번에 받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국 지지율 또 경합주 상황이 그야말로 초박빙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1%, 2%를 다루는 그 초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내달 1일 그 진행되는 민주당 또 공화당 그 대선 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누가 더 잘했느냐에 따라서 한 1%만 차이를 미쳐도 상당한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 소식과 그 파급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연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흙을 빚어 도자기 만드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태국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예에 관심이 많았고 회령 도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탈북민 이상철 씨인데요. 20년 전 한국에 정착한 뒤에 먹고 살기 바빠서 도자일을 멈췄다가 지난해 다시 도자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도예가 이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 부자에만 칭송하게 돼 있고 김 부자 외에는 뭐 조각도 그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조각상 단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기를 말하면 흉상이죠.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문화 포럼에서 탈북민 이상철 도예가가 자신의 탈북 계기를 전합니다. 이상철 작가는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25년 동안 회령 도자기 공장에서 근무했는데요. 이 작가는 지금껏 도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도예에 대해서 취미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이민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취미 있어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리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석고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석고상, 베토벤 상이라든가 이런 조각상들이 있는데 속사소묘,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요. 속사소묘. 그런 걸 공부하려면 그런 조각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이제 그림 공부를 하는데 그런 재료들이 없어가지고 빌려가고 지가 혼자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경성에는 도자기 단과대학으로 말하면은 동양에서 도자기 대학으로서는 최초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예 도자기로 만든 4년제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공예과를 졸업했고 자격증을 따고 해령 도자기 공장에 이제 취직하는 거죠.
1993년 경성 도자기 단과대학을 졸업하고 회령 도자기 공장에 취직한 이상철 씨. 넉넉한 경제활동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일을 하던 도중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머니 병을 치료하려고 명의사가 있다라는 분들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한의사를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제안이 이거였죠. 우리 엄마 병을 좀 고쳐달라. 저한테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두 손, 재간, 그 미술, 그림, 조각 이 기술밖에 없다. 이거 필요하다라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이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아 그럼 그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내가 자네 엄마를 치료하려 해주는 대신 자네는 반신상을 하나 해달라. 그 반신상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면 흉상. 흉상을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흉상의 주인공이 의사의 아들이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그래 둘째 아들한테 자기 우술을 한의 기술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병 만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너무 그립고 그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사진만 보아온 거예요. 그 사진 보는 것보다도 조각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한테 조각을 주문했어요. 그 조각을 했는데 조각을 굽기 전에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본 게 당의 간첩들이죠. 현장을 본 사람 중에 이제 당에서 파견한 간첩이 있은 거예요. 걔가 당비서한테 가갖고 바로 고사질 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1년 12달 비판 무대에 올라서고 욕먹고 넌 유일사상체계에 걸리는 짓을 했다. 개인 흉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죄죠. 왜 일 개인을 숭배할 수 있게끔 조각상을 만들었냐. 그것이 이제 재앙인 거죠, 나한테는.
하지만 그동안 김 부자에게 도자기와 조각품을 선물한 이력이 있어 큰 화는 면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살아날 수 있은 것은 김일성한테도 선물했고 도자기로 또 나무 조각으로 김정일한테도 올렸고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일단 선물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 이 작품 한 사람 누구야? 그 데려와. 그럴 때 이 사람 죽여서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만 냅두고 1년 동안 죽도록 욕만 먹은 거지.
북한에서의 비판과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시로 결국 이 작가는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때 당시 3월이니까 추웠어요. 얼었어요. 얼음이 북한은 추워갖고 얼음이 얼었는데 두만강을 뛰어서 건너온 거죠. 2004년도에 제가 입국했거든요. 중국 대련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까지 40분이니까 오더만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온 거죠. 제가 도자기 하려고 원래 올 때부터 조각 칼도 가져오고 도자기 자료집 책도 가져오고 도자기 단과대학 졸업증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도자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재단을 갖고 떠났죠.
도예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온 한국행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갖고 도자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갖고 이제 도자기 회사를 찾았어요. 찾아왔는데 그 어느 회사가 직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로 그러면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한 걸 싹 다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보내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저희는 이렇게 기능이 높은 분이 필요 없고 심부름이나 할 사람 찾는데 와 보기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우리 회사에 오셔서 뭐 보시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서로 얘기 나누다가 일단은 월급을 그래 한 150만 원이면 어떻게 했나 잘라버리더라고. 한국에선 도자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당시 이 작가에게는 도의 일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자식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혼자 왔거든요. 근데 가족이 오다가 다 잡혀가지고 북송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큰애는 7살이고 막내는 1살짜리인 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애들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제가 데려오겠는데 그동안 돈을 벌어야 되죠. 뭐 제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날 그걸 벌기 위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활고에 정신없이 시달리고 고생 끝에 돈을 벌어가지고 또 큰아들 데려오고 또 천신만고 고생해서 또 두 번째 아들 데려오고 그 애들 데려오려고 보니까 이런 도사기는 못하고 이러저러한 그런 노가다도 가고 버스도 운전해봤다 중장비 하거나 굴삭기 지게차도 해봤다 뭐 식당도 해봤다 아무튼 각종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 작년 3월 양구백자 박물관과의 통일백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덕분에 이 작가는 도예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양구군에서 통일백자라는 거 만드는 거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터넷에 올린 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결시켜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자기 인생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달에 전시를 한 거죠. 양구에서 10월 달에 전시하고 1월 달에는 교회에서 또 전시하고 그다음 인천 교동도에서 또 전시하고 그래서 1년 새에 그냥 한 3번이 전시를 열어봤어요.
더불어 올해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도자기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도자기라는 거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도자기 가마도 필요하고 도자기 흙도 필요하고 도자기 기계도 필요해요. 물레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업장이 있어야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시를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한 거죠. 여수도 갔다 이천도 갔다 어떻게 도자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수가 없겠나 노력하던 끝에 어느 한 도자기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도자기 타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분을 어떻게 용케 만나가지고 저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도자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서로 토의하고 도자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도자기 기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도자기 창작에 관한 거는 이제부터 실장을 임명하겠으니까 잘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장을 기초를 해갖고 앞으로 잘 해나갈 결심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부터 쌓아왔던 경험의 바탕으로 도자기 타일의 도안과 제작 작업에 모두 힘을 쏟겠다고 말합니다.
타일 공장이니까 타일이 이제 아트 타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조각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전공한 게 이게 도자기 그림도 전공했고 조각도 전공했으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부합이 되는 거죠. 작품성에 있어서는 제가 다 도맡아서 도안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형타도 두고 이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작가는 탈북민 도예가로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도자기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고요. 또 하나 자신의 공방을 차려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자기만이 도예 공방을 차려놓고 도예 공방이자 자기 도자기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품실도 마련해놓고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공장도 열악한 상태예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도자기가 싼 도자기가 막 흘러들어다 보니까 도예 작가들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일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되살려면은 팀 있는 국가단체들이 선두에 서서 그런 작은 공장 같은 데 좀 도움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작품 생활을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예.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2일 격렬한 교전을 벌이면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날 레바논 남부지역에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깊숙한 곳으로 100발 넘는 로켓을 발사하면서 반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이 민간인 지역을 향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파 북은 주거용 건물 근처에 로켓 한 발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하고 적어도 3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로켓 파편에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 전역에 1년의 공습을 단행해서 로켓 발사대를 포함해서 약 4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목표물을 공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서 러시아 내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 줄 걸 촉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밤 대국민 영상연설에서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장거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확신시키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방에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서방에서 공급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26일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중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CNN의 대선 후보 TV 토론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무대를 공유할 또 다른 기회를 위해 준비가 됐다면서 CNN의 10월 23일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5일 선거 전에 추가 토론은 없을 거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중에 추가 토론의 문제점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며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처음으로 토론을 벌였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멀라 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날 유세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후 첫 야외 유세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11월 승리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주요 격전지 중의 하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야외 유세가 열린 곳은 윌밍턴 국제공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한 무대 주변은 커다란 방탄유리로 둘러싸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유세에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마크 로빈슨 부지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앞서 로빈슨 부지사가 과거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부르면서 노예제를 옹호하고 음란하고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부터 흑인인 로빈슨 부지사를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로빈슨 부지사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동부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5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TV에 따르면 폭발은 현지 시각 21일 밤 9시경 테헤란 수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540km 떨어진 타바스에 있는 석탄 광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 당시 약 70명이 그곳에서 일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지역으로 긴급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 전 지역 맑겠지만 함남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5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6도 분포 되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하루 종일 맑겠고 낮 최저 14도,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